자유를 찾아온 사람들.
진짜 그 사진도 다 불태워버렸어요. 제가 부엌에 앉아가지고 아빠 사진 딱 한 장만. 왜냐면 여기를 오더라도 아빠 재산은 지내야 되겠다 하고 엄마가 그 아빠 사진 한 장만 남겨놓자.
두만강을 넘어가기 전 가족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. 손에 준 것은 아버지의 사진 한 장과 죽을 각오로 준비를 했었던 아편의 덩어리 두 개였습니다.
근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한 이만한 돈이 한 개씩 가지고 떠났어요.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거 먹자, 먹고 죽자.
가슴까지 차올랐던 4월의 두만강을 건너 사방이 캄캄한 중국 땅 어느 논밭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.
네, 가슴이 진짜 심장이 툭 터져나오는 줄 알았어요. 꼼짝하지 말고 그 논밭에 딱 엎드려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딱 엎드려 있는데 아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었구나. 이제는 이제 저쪽 땅에 이제 두 번 다시 갈 수 없겠구나. 아 여기서 잡히면 우리는 그냥 가는구나. 이렇게 숨소리 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 대기했던 브로커가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.
그나마 몰라서 했던 일이지 알고는 다시 하지 못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. 탈북을 도왔던 사촌 오빠의 연락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고 오빠가 보내온 브로커라는 사람을 따라서 일주일 만에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.
오빠 소개로 오다 보니까 태국에 들어와서도 교회 쪽으로 들어가서 예, 처음부터 들어갔었어요. 근데 이게 또 일이 안 되려나 그 태국에서 제가 뭐 사고 싶어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.
몇 명의 탈북자와 함께 바깥 구경을 나섰다가 태국 경찰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.
그 도망쳐 다니는 신세 차분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를 숙소에서 나와갖고 거기 뭐 사러 간다고 엄마도 없이 저 혼자서 덜렁덜렁 나갔다가 태국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.
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. 함경북도 운성이 고향인 영정실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
무슨 누구 신고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태국 경찰한테 잡혀갔고 태국 경찰이 거기서 저랑 그 또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 나갔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잡아 끌어가지고 우리가 그 먹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피해가 끼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다 도망나고 풍지박산이 됐었어요. 아무튼 그때
아차 큰일 났다는 생각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누가 봐도 어설퍼 보이는 탈북자들의 모습은 태국 경찰 눈에 띄는 것이 당연했고 은신처가 정실 씨 때문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.
교회에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몇 명씩 뽑아서 대사관에 그 우리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. 대사관 면담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몇 명씩 빠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경찰한테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저는 경찰서로 간 거예요. 저는 근데 엄마가 딸을 어떻게 혼자 보내냐? 그래서 엄마도 같이 따라온 거죠. 저를.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실 힘들었어요. 그 경찰서에 가서 며칠 동안 또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조사를 한다고 며칠을 보내고 또 거기 경찰서에서 또 다른 경찰서로 갔다가 뭐 거기서는 바느질도 하고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. 그럼 그런 데서 또 있다가 그런 생활을 한 달 정도 거치다가 큰 뭐 태국 수용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예, 거기를 들어갔어요. 또 가다. 경찰서에서 넘기고 해갖고, 뭐, 재판하러도 갔던 것 같아요. 재판장에도 우리가 갔었고, 했는데 뭐, 저희 말이 하나도, 뭐 통역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무슨 돈을 내면은 니네가 나간다고 분명 말을 하는 것 같은데, 그 돈을 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그 아주 큰 태국 수용소로 옮겨졌었어요, 저희가. 그래서 엄마랑 저랑 그때 잡혔던 우리 같은 그 탈북민 여자 두세 명에다 남자가 한두 명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수용소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다가 그러고 이민국에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들어온 게 이민국이더라고요.
정실 씨 같은 불법 체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.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내뱉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수용소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옮겨진 곳이 이민국이었습니다.
한 200명이 넘쳐 있었나? 서서 잤으니까요. 진짜 이렇게 신발 하나 들고 디딜 자리도 없었어요. 앉을 자리도 없었고, 우리 자기 짐인 짐 대충 이런 자그마한 짐 있는 거기 위에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고 자고 그랬었어요. 근데 덥고 벌레가 많아서 물고 하니까 온 데 다 물리고 뜯기고 밤새 굵고 해가지고 저는 피부병이 온 줄 알았어요. 근데 뭐 그거 뭐 치료할 데도 없고 아무튼 그런 고통이 지속되니까 계속 엄마하고 싸운 거예요. 그게 엄마 마냥 엄마 탓인 것처럼.
수용소에서 이민국으로 그리고 또 어디로 어떻게 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안에 힘이 들었습니다. 편할 리가 없었던 생활에 정실 씨의 신경은 날로 곤두서고 있었고 급기야 어머니를 향해 그 답답함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.
철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엄마하고 했던 게 너무 눈물 나요. 제가 참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떠났는데 엄마하고 잠 못 자게도 제가 많이 싸우고 참 못할 말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. 엄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. 왜 떠나가지고 이 고생이냐. 이제라도 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. 왜 이 고생을 하냐고.
지금 와 생각하니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지 후회가 막급입니다.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.
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. 그 길을 나가가지고 엄마까지 지금 고생시키는 주제에 나는 또 이 철이 없어갖고 계속 엄마하고만 투덜대고 아마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 엄마 희머리난 걸 보면 내가 그때 길진 않았지만 그 한두 달 동안 엄마를 얼마나 가슴을 헤볐겠냐.
그때 행동은 지금도 사무치게 후회가 되지만 어머니의 하얘진 머리카락을 세면서 그때는 정말 미안했었다고 헛헛한 웃음을 지을 뿐입니다.
그 이민국은 대사관에서 나왔으니까요. 근데 한 달에 매주 아마 인터뷰는 있었었어요. 대사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, 한국으로 갈 거냐, 미국으로 갈 거냐 이런 거 물어보고 언제쯤에 갈 것 같다. 워낙에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90%는 탈북자였고 그중에 뭐 한 10명 정도나 저기 뭐 우크라이나 여자들 아니면 필리핀 여자들 몇 명밖에 안 섞여 있었어요. 다 탈북자였어요. 우리 탈북자끼리 또 다 그 불쌍하게 고향 떠나서 오면서 싸우긴 또 왜 그리 싸우는지 몰라요. 감옥 안에서도 막 머리 끊고 싸우고 해가지고 경찰들 다시 들어와서 그거 떼놓고 아무튼 유명해요. 이제 구경하고 이제 말리고 이러면서 덧없는 생활을 보내다가
정실 씨와 어머니는 몇 달간의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야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소원했던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.
태국에서 대사관에서 나와서 인터뷰할 때부터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는 한국밖에 안 간다 그랬어요. 한민족인 땅에서 살아야지. 언어도 안 통하는 그 나라 땅 뭐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런 나라 땅에는 안 간다고. 오로지 한국만 갈 거라고.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대사관에 그 인터뷰쇼 하시는 분도. 미국 가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었거든요. 근데 왜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냐. 자기 의향에 따라서 막 갈라져 가니까. 고향에서 떠날 때도 한국으로 가려고 떠난 거지. 응? 그래도 한민족 하고 한나라 땅에서 살고 싶지. 그런 데는 안 가고 싶다.
2006년 4월 두만강을 건너 태국 땅에서 한여름을 보냈습니다. 겨울이 되기 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싶었는데 비행기를 타러 대사관을 나서는 그날까지도 기대와 두려움이 오가는 불안한 시간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
또 그때는 저쪽 태국에서 테러 같은 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김정일이가 뭐 이까지 이민국까지 와가지고 여기 이민국에 있는 탈북자들 다 데려가겠다고 했다. 또 그런 흉흉한 소문은 누가 내는지 그 감옥 안에서 계속 그런 소문이 나도는 거예요. 겨우 이까지 왔는데 김정일이가 데려가면 우린 다 죽은 거지 어떻게 사냐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몇 번을 그랬었어요. 테러가 막 일어나면서 김정희가 오늘 밤에는 다 데려간다고 했다. 그런 얼토당토한 말 하지도 말아라 하는 패가 무리가 있고, 어? 또 어디서 편지로 이렇게 편지는 진짜 남자들 쪽이랑 들락날락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면서 남자들 쪽에서 또 밖에서 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또 전달을 해갖고 없는 말을 하겠냐 이러면서 또. 근데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마음이 모두 뒤숭숭한데다가 그런 안 좋은 말을 해대니까 모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가뜩이나 기쁜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신심은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. 그러다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니까 아 이제는 진짜 한국으로 가는가 보다. 그것도 비행기 타기까지도 또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. 저희는
10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. 정실 씨 모녀와 다른 탈북자들, 그리고 대사관에서부터 싸우기로 유명했던 한 부부가 동행자였는데, 아니나 다를까 막무가내 큰 소리의 그 부부가 태국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실 씨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.
태국 그 공항에서 우리가 한 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. 이런 대기실 같은 데서 들어가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기다리더라고요. 씻고 먹고 눈 새파랗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. 거기로 데려다 주면서 여기서는 조용해라. 여기 공항에도 저쪽 북한석 요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만 잘해서 비행기 타면은 끝이다. 그러니까 말썽 부리지 말고 잘 있어라. 이러고 우리를 거기다 놓고 갔는데 아, 이 부부간 둘이 거기 들어오자마자 그 외국 사람들한테 전화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. 영어잖아. 영어면 쟤네 자기네가 영어나 잘하냐고. 영어도 잘 못해. 그 막 손가발 다 써가면서 그 북한 말을 해가면서 그 목소리도 톤이 얼마나 높아요. 안 빌려주고 하니까 막 그 빌려가지고 그 지금 이민국에 있는 누구 뭐 자기 조카한테 전화를 뭐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. 통화를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난리법석을 부리길래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하도 그게 한심해갖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. 혼자서 가는 길도 아니고 여기 지금 10명이 운명이 달려있는데 왜 소란을 피우냐. 우리 그 여기 데리고 온 선생님이 조용하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 남자분이 눈에 여자 감기를 부리면서 나를 잡아먹고 때려서 잡아 죽일 듯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. 이 쌍간나 새끼 막 이러면서 네가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데 네가 뭐라고 지랄을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옆에 있다가 엄마는 나를 말려. 근데 나는 내 목숨도 내 목숨이겠지만 거기 그 10명이 그 목숨이 너무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예요. 좀 가만히 조용하자고.
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탔습니다. 크고 멋진 비행기를 탔다는 기억뿐 어느 항공사의 비행기였고 몇 시간을 날아 한국에 도착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저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.
기억이 없어요. 우리를 태우시는 분이 타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.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거기 타셨던 분들이 이러고 봤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막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
탈북자라는 소개에 박수를 받았던 당황스러웠던 상황. 예쁘고 친절한 아가씨들이 나눠주는 식사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했던 것이 비행기를 처음 탔던 그날의 기억입니다.
그 안에서 우리 기내식 주잖아요. 밥 같은 거. 죽을 줬나 밥을 줬나. 그것도 저는 또 어떻게 타다 보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앉았거든요. 근데 그걸 주는데 우리끼리 쑥덕거린 거죠. 저건 돈을 내고 먹는 거냐 안 내고 먹는 거냐 이러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주니까 그냥 먹자 그러고 먹었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 말을 하시거든요. 그 말씀을 너는 그때 엄마한테 그거 좀 먹으라고 말을 좀 해주지 배고픈데 지만 먹고 엄마가 저기 떨어져 앉았었어요. 근데 엄마 나는 그냥 주니까 먹은 거지 근데 엄마는 왜 안 드셨어요? 엄마는 돈을 내는 줄 알고 안 드셨대요 그거를. 근데 지금도 그걸 못 먹은 게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아니었나 봐요.
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.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간호조무사 염정실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.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.